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연약할 때도, 미련할 때도, 추악할 때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수없이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성령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해주셨고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돈과 물질, 스펙으로 생존해야 할 것 같은 불안에 매몰됐고, 그러다 보니 저희의 최우선순위인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과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처음 행위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또 내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 안에만 갇혔던 좁은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합니다. 저희가 자신의 신을 벗고서 생존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대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신앙과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 때문에 기독교인들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에 빠지거나 고통받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먼저 한국 기독교 200년의 길닫기로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자각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신앙과 복음의 개념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또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울 왕의 장남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즉 무기 담당 군인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에게는 그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는 철기를 가진 블레셋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이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즉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기 담당 군인은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요나단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 그들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고서 그들을 20명가량 죽였습니다. 20명가량이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블레셋 군대 전체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사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아이 성을 치기 위해 3,000명이 출정했는데 그 중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물같이 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몹시 두려워했고 땅이 진동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군대가 흩어졌고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요나단의 승리로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고무되었을 때 사울왕은 금식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둑에서 나온 말 중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가 있습니다. 바둑의 한 부분에만 몰두하다가 전체를 보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이 명령은 흥분 끝에 악수 둔다와 같았습니다. 이 명령은 신앙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물기 전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어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대적, 여호와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블레셋 쪽으로 건너갈 때 그들을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요나단에게는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가 아니라 충분한 음식을 제공해야 할 때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내린 금식 명령을 알지 못하고서 벌집에 있는 꿀을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은 힘이 솟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명령을 잘못 내림으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울왕은 뒤늦게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범죄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를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에게서 죄가 발견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요나단이 행한 일을 알고 당황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맹세한 대로 요나단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요나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반대로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공기의 진동으로 또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격려하고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때 자신의 치적,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 금식을 명령함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사울 왕과는 반대로 다윗은 위협하고 윽박질러야 할 상황에도 자기 사람들을 품어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적지 않은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바른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며 동굴 속에 있는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서 나오기도 하고 동굴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오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것에 지친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이 물리친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 일행 600명에게 시글락 지방에서 살게 해 주었고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그 600명의 가족까지 다 합하면 약 3,000명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편이 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여겨 다윗에게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던 다윗은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다윗을 본 블레셋의 장군들은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의 노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편이다라고 변호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윗 일행은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노략질로 시글락 온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망연자실하여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모두 살려서 끌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아말렉 군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윗 일행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600명 중에 3분의 1인 200명이 계속된 행군으로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인 아베까지 약 75km를 걸어서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약 24km를 또 걸었더니 더 이상 행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크게 당황한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가족들을 구출하려면 군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200명이나 낙오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칼을 빼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여기서 내 칼에 죽든지 아니면 아말렉과 싸우며 죽든지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은 잡혀간 가족들을 되찾아올 힘은 자신이 거느리는 군인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를 찾아갔더니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최소한 36시간을 쉬지도 않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구출한 것은 물론 빼앗겼던 재산까지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다시 부솔 시내로 돌아왔을 때 피곤해서 뒤처져 있던 200명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던 사람 중 일부가 이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쉬면서 전쟁을 하지 않았으니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식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은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혀간 가족들과 노략질 당한 재산을 되찾아오기 싫어서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끝까지 동참하고 싶었지만 기력이 다한 몸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충직한 부하들이었고 다윗이 이 광야 저 광야를 전전할 때도 함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도 함께했으며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함께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확실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상전된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의 총체인 술에 취하지 않고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즉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피차 순종해야 하는 삶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현장은 가정입니다. 남편의 제1의 순종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의 제1의 순종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제1의 순종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의 제1의 순종은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바른 관계 속에 있게 해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피차 순종하는 삶을 가정 다음으로 실천하게 되는 현장은 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은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상전은 자기 종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에게는 아내의 역할이 있듯이 자녀, 부모, 종, 상전에게도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역할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주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달란트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겨왔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주인은 그 두 종에게 같은 말로 토시아나 다르지 않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워 익히는 것은 학생의 역할입니다. 수학을 잘 배워서 생활에 잘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 편리함과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학을 잘 배우지 못해 계산을 잘 하지 못할 때 미안합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지금도 계산을 잘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제 친구가 제 책과 옷 등의 짐가방을 승합차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실어다 주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당시 유행하던 유머를 들려주었습니다. 총알택시 기사와 목사가 한날에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갔는데 주님께서는 택시 기사에게는 천국으로 가라고 하고 목사에게는 지옥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억울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총알택시 기사는 사람들이 택시에 타면 기도하도록 만들었는데 목사는 예배 시간에 교인들을 잠자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교인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 졸린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 눈이 광어와 같이 비슷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정모 목사가 이상하게 설교해서 그것을 째려보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 진리의 종이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핑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은 제 역할이고 교인의 교인다움은 성도님들의 역할입니다. 목회자다워짐과 교인다워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이루어져 갑니다. 9절 상반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에게 너희도 그들 즉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에게도 종들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것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종에게 적용된 원리는 네 가지인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것,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것은 자기 상전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가하고 조심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일은 대충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대충하지 말자. 물론 지금은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제가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문자적인 의미는 나뉘지 않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두 명이면 마음이 나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만 큰 소리 칠 수 있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 종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마음은 한 사람의 전 인격, 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실력을 다해서 섬기면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종에게 적용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것,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동일하게 상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전들에게도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이 제일 하기 쉬운 바르지 못한 행위가 눈 가림, 아이 서비스로만 하는 것이라면 상전들이 제일 하기 쉬운 바르지 못한 행위는 위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전 주인들은 갑 중에서도 갑이었고 종들은 을 중에서도 을이었습니다. 16, 17년 전 방송된 드라마 추노에서도 도망갔던 노비가 잡혀오면 그 얼굴에 낙인을 새겼습니다. 남자는 뺨에 노비 노자를 새겼고 여자는 노비 비자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평생 수치를 안고 살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도망갔던 종을 잡아온 후에 그 몸에 도망자를 뜻하는 단어의 첫 알파벳인 F자를 새겼습니다. 물론 주인은 도망갔던 종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 기록된 글에 의하면 주인의 애완용 새를 죽게 했다고 종을 사형에 처하고 주인이 아끼는 술잔을 깨뜨렸다고 종을 못에 빠뜨려 칠성장어의 먹잇감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전에게는 종을 위협할 만한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신약 성경에 한 장짜리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에 오네시모라는 죄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나왔고 또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인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오네시모 편으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내용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 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최소한 몸에 낙인이 찍혀야 하고 돈을 훔쳐서 달아났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빌레몬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빌레몬이 자기 위에도 영원한 상전이 계심을 인식하고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위협하지 않고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위에 영원한 상전이 계심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 각자의 신을 벗으십시다. 자기 위에 상전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신을 벗지 못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해주신 영원한 상전이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신벗음은 없었고 왕위에 집착하여 다윗을 잡아 없애려고만 했으며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급해지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영원한 상전이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한 상전이 계심과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더욱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갈 수 있고 교인의 교인다움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을 벗는 우리의 삶은 한국 교회 200년을 향한 길닫기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지만 자신을 그 왕위에 오르게 해준 영원한 상전이 계심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고 다윗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는 왕으로서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았을지라도 3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의 삶은 참 안타깝고 비극적이기만 합니다. 현재에 주어진 것을 움켜쥐고 누리는 것에만 눈이 멀어서 신벗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일행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재산이 다 약탈당한 때 한 사람의 힘이라도 더 보태야 하는 때에 600명의 3분의 1이나 낙오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전리품을 찾아왔을 때도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등은 모두 마침표를 찍지도 못하고 합의도 이루지 못하며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의 세속적 논리만이 판을 치고 있으며 자신이 양보함으로 상대를 품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서 각종 위협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상전이 계심을 의식하며 우리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